내가 살고 있는 이 메트로폴리탄 일대에는 특별히 유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를 가까이서 볼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금년도 달력을 살펴보니까 12월 2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입니다. 10일까지 8일간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한우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되면 유대 사람들은 이 8일 동안 왕래도 하지 않고 깊숙이 들어가서 지냅니다. 그러면 이 한우카라고 하는 절기가 어떠한 절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200년 전에 헬라가 쳐들어와서 더럽혀 놓았던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봉헌을 했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 한우카라고 하는 절기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유대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 절기를 지켜오면서 이 절기와 관련해서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옛날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고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하에 있던 네 장군들이 네 나라로 나누어서 이제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남유대 땅에 포함되어 있는 이 지역을 통치한 장군은 셀루크스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셀루크스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데 주전 167년경에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 땅을 포함한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아주 나쁜 일을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게 했고 또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돼지고기를 먹도록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더 참담한 사실은 기도하라고 만들어 놓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많은 작은 방들에다가 당시에 이방 종교들의 여사제 제도이긴 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매운물을 만들어서 성매매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철저하게 오염시켰습니다. 결국 이걸 보다 못한 마카베우 주다가 주전 164년 혁명을 일으켜서 이 못된 헬라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이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이 유대 사람들은 한우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졌던 이 성전 정화, 이 절기가 190여 년이 지난 예수님 당대, 그 시대 때에도 잘 지켜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이제 봉헌이란 말로 한우카라고 하지만은 이걸 우리말로 하면은 수전전이라고 합니다. 수전절. 씻을 숫자를 씁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씻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걸 헬라어로는 엔카이니아라고 합니다. 새롭게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Rebuild. 무너져 내린 성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재건했다. 뭐 리빌드했다고 얘기를 하고 또 때가 묻어서 더러워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씻었다라고 말하고 봉헌한다고 말하는 그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새롭게 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15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원치 않았지만 또다시 로마의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로마와 협정을 맺게 됩니다. 로마는 이전에 헬라와 달리 성전이나 대제사장들과 관련된 이 유대 종교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그 땅을 정복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이 살던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로마에게 나라는 뺏겼지만은 그래도 이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제대로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예루살렘 입성하시자마자 곧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받고 주는 사람들 그 테이블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둘러엎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 청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한우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깨끗하게 했다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 성전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보셨고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전뜰에서 거래하는 사람들 돈 받고 주는 이 사람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장사를 못하도록 그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여기 예수님께서 성전들에서 사고 파는 것들을 막았다라고 하는 이 구절 때문에 한때는 심각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건 다름이 아닌 이 주일날 교회에서 선교 바자회를 해도 되냐 안 되냐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여전도회가 선교 바자회를 주도하는데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아 예수님께서 성전들에서 장사하는 사람 다 내쫓으셨는데 왜 그렇게 상업적인 거래를 하느냐. 이 선교 바자회를 찬성하는 사람은 이것이 무슨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거냐 말이지. 선교를 위한 것이니까 해도 된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래도 상업적인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익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래 가지고 아주 논쟁이 심각해졌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은요, 실은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논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초점은 장사를 하느냐 마느냐, 매매를 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예루살렘 성전의 진정한 현재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는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상황을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성전들 안에는 소위 짐승의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뭐 일상용품 거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염소나 양과 같은 짐승을 거래하는 이 장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것은 먼 길로부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성소, 성전, 이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1년에 몇 차례씩 성전에 찾아올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여러 가지의 양이나 염소와 같은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먼 곳에서 이 성전까지 오를 때에 이 짐승을 끌고 오는 것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불편했던 사람들이 이 성전들에서 이 제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아마 시작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 와서는 이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법으로 못을 박은 게 있었는데 외부에서 가져오는 짐승들은 절대로 제물로 바칠 수가 없고 무슨 제사를 드리든 속건제를 드리든 속죄제를 드리든 제사에 소요되는 짐승은 성전 뜰 안에서 거래하고 있는 거룩한 여기 한번 여러분 신경을 쓰십시오. 짐승인데 거룩한 짐승들로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법률로 규정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더 심화되다 보니까 동전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릴 때에도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용화되고 있는 데나리온으로 드리지 못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동전은 세겔이나 거룩한 동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동전으로 환전을 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더 큰 문제거리는 비둘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 사람들이 또 그 가운데 부자들은 괜찮지만은 이 어려운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이제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들이나 산에 나가서 야생 비둘기를 잡아서 바치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둘기는 재정적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저 하다못해 속죄제라도 드릴 때에 제물이 필요하니까 양이나 염소는 얻어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스스로 산이나 둘러 나가서 잡은 야생 비둘기 그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성전에서는 이 바깥에서 잡은 비둘기마저도 야생 비둘기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가 없다. 오직 성전 뜰에서 구한 이 비둘기만 바치도록 하라고 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법으로 규정되다 보면은 부정부패가 싹트지 않겠습니까? A라는 업자도 있고 B라는 업자도 있는데 이 모든 업자들이 더 많은 매장도 갖고 싶고 더 많은 장사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뇌물이 오고 갔던 것은 분명했고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수많은 뇌물들이 대제사장 그룹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판매자는 더 많은 이익을 남겨야 뇌물로 들어간 돈도 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리를 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시장에 나가면은 한 200불만 주면은 양 한 마리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인데 성전들에서는 그것이 500불, 600불, 심지어는 800불, 1000불 막 이렇게 팔리는 거지요. 시중에서는 들에 나가면 그냥 사올 수도 있고 사온다 하더라도 단돈 10불이면 사올 수 있는 비둘기 한 마리가 성전들에서는 5배, 10배, 심지어는 20배까지 폭등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었음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아주 더 처절하게 만들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종교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들은 고혈을 빨아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것을 목격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성전에서 장사를 하냐 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부정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은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왜 헌금한 돌을 바꿔야 되고 제물로 드릴 짐승도 성전 뜰에서만 사야 된다고 했을까? 그 시작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전 밖에 있는 것들은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고 성전 뜰 안에 있는 것은 거룩하다. 그것으로부터 이 잘못된 것이 시작이 됐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holiness, 거룩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거룩한 것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거룩은 그 짐승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물건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원치 않은 이 감기 몸살 때문에 오늘도 이 목소리가 이렇게 좋지 않아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마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물을 마시면서 이 컵을 사용했어요. 이 물잔이 절 위에서 쓰이면 이것은 세속적인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동일한 물잔이라고 하더라도 이 물잔에 물을 담아서 만약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물로 이 물잔이 사용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거룩한 거가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제가 사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속적인 것이다 그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로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목사일 때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목사가 되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의 어느 초대형 교회는 부자 세습 문제 때문에 한국 사회에 아주 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거 그런 거대한 교회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 거대한 교회 교인들이 지금 마음의 상처를 입고 기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원로 목사와 그 아들 목사가 회개하고 그 교회에서 떠나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김새를 눈치챈 원로 목사가 강대상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치 그분 흉내내는 것처럼 말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일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목사라서 무슨 장로라서 대제사장이라서 거룩한 게 아니라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 뜻에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요 거룩한 사람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전 청결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퍼져 있었던 이 잘못된 거룩에 대한 그 인식, 거룩에 대한 문화를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전에 눈에 보이는 거룩, 헬라의 문화가 들어와서 오염시킨 부분, 그것을 제거했다고 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우리 속에 생겨지는 허위, 의식, 잘못된 거룩에 대한 그 태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그 많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 많은 제물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청결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거룩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는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수가성이라는 마을에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흔히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 나누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이 아주 대단한 예언자라는 사실을 발견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리심산과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루살렘의 시온산과 이 두 산 중에서 정말 어떤 예배 장소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장소냐 하고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리심산이냐 시온산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그때가 이때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서 있는 곳이라면은 여러분 그것이 그리심산이든 그것이 저쪽에 시온산이든 그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주체가 되는 이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의 영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금 거룩에 대한 문화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의 위용을 한번 보십시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고 아주 보석으로 장식한 흉배와 화려한 지팡이를 들고 나섰을 때 아마 사람들은 그건 저 대제사장을 보면서 아주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대제사장 본인도 맨몸으로 나갈 때보다도 요란한 격식과 복장을 갖추고 그런 자리에 섰을 때에 자기가 진정한 예배자요 예배 인도자요 거룩한 자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라도 그 안에 그 속에 참된 예배자의 마음이 없을 때에 어떤 위용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어떤 격식과 복장을 갖추더라도 그것은 거룩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거짓된 거룩, 잘못된 거룩의 문화가 가득한 곳에는 여러분 탐욕이 있을 뿐더러 더욱 위험한 것은 거짓된 거룩의 문화와 탐욕이 결합된 그 사람들에게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님이 그 앞에 있어도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병 고치시는 성전의 예수님의 모습과 또 병을 고치시고 위대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아이들이 아주 찬양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메시아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결국 병 고치는 이 기적적이고 놀라운 이런 현장에서 사람들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메시아를 선언하면서 메시아 되신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탐욕과 잘못된 거룩으로 점철되어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분노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시끄럽다고 소리를 지르고 입 다물라고 그러고 말이지요. 메시아 되심을 선언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셔서 그 자리에 서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아주 모욕하는 그런 언사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 서 계시고 그분이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거룩한 참된 예배자의 마음을 상실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 예수님 주님, 메시아 되신 주님이 그 자리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 역대하 15장과 16장을 보시게 되면요, 아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사왕은 이스라엘이 남유대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지 않습니까? 그 뒤에 아비야의 뒤를 이은 세 번째 왕이 바로 이 아사왕입니다. 아사왕은 41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마가라고 하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어머니 마가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그랜드 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왕은 할머니의 손에 길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라는 태우가 아세라 가증한 우상단지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그렇게 자기를 길러준 할머니임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머금고 이 할머니를 태우에서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다 찍어서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얘기죠. 왕위에 올라서 15년쯤 되었을 때에 저 위에 이 구스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나 되는 엄청난 군대를 앞세워서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약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저기 지금 100만이나 왔는데 여기는 뭐 그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정말 대성에서 그 나라를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왕이 된 지 35년 정도가 됐죠. 또 한 번의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남북이 갈라져 있는 그때에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 남유다의 아사 왕은 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요. 자, 지금 20년 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구수가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맡겼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어떻게 변질되었느냐고 하면은 잔머리를 굴립니다. 이 북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는 이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후미를 친다고 하면은 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은 자기들 뒤를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치는 것을 중단하고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날 수밖에 없다. 머리를 쓴 이 아사 왕이 거기까지 머리 쓴 것은 참 좋은데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꺼내가지고 다마섹에 사는 이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뇌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작전대로 그렇게 전쟁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바라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니라고 하는 선견자가 아사 왕에게 와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구스 군대를 물리쳤을 때처럼 이 북이스라엘 바사의 군대를 왕으로부터 물러나게 못하시는 분입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주 책망하고 공개적인 질타를 하게 되니까 이 아사 왕은 분노를 합니다. 분노함과 동시에 하나님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그를 추종하는 바른 소리하던 백성들을 탄압하고 잘못된 왕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제위 39년째 되던 해에 병들었습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치료하다가 41년째 되는 날 그는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하나니를 보내셨고 하나니를 통하여 깨닫게 하신 후에 그의 삶을 다시 한번 바른 길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터인데 그걸 듣지 않고 그 음성을 외면한 채 그렇게 지나다 보니 병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걷어가 버리고 말았단 말씀이에요. 그가 왕이 되었던 초창기 보세요. 우상을 배격했고 적군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예? 거짓된 거룩에 사로잡힌 채 자기를 회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그 앞에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도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를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는 자리로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나쁜 왕이 되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 보시기를.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와 계십니다. 아이들은 다윗의 자손 호산나 메시아 구원자 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거짓된 거룩에 사로잡혀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분노하면서 제2의 아사왕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저들의 분노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이런 것으로 이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991년에 개봉된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중국 영화인데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홍등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장예모 감독이 공리라고 하는 배우를 아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었던 영화죠. 그 영화 줄거리를 보면은요, 1920년대에 중국의 봉건사회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이 진대감이라고 하는 큰 부자가 네 번째 부인을 맞아들입니다. 그 네 번째 부인이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 공리. 그 극중의 이름은 송년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송년은 대학 교육을 받은 신여성이었고 이 잘못된 봉건 문화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은 계모가 강제로 보내는 시집으로 그 집의 네 번째 부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도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지만은 첫째 부인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부인까지 그 이루어지는 그 여성들의 암투와 그 암투 속에서 서로 죽이고 살리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뭐 그러다가 결국 이 주인공 송년이 나중에는 미쳐서 이 영화는 마감이 되고 맙니다. 그 영화를 가만히 보면 처음에 나올 때 여주인공 송년은 흰옷을 입고 등장을 해요. 계속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반쯤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 영화의 주인공 송년은 붉은 옷을 입고 나옵니다. 홍등 문화 속에 처져 있음을 이 옷을 통해서 감독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홍등과 같은 문화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돈이 필요합니다. 권력도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은 예수 믿는 자로서 정신 차리고 흰옷 입은 자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어느새 권력에 취하고 재물에 취하고 성경에 취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것이 가질 수 있는 자리였는 줄 알았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송년처럼 그렇게 미쳐가곤 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된 거룩이 아니라 탐욕으로 가득 찬 그런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이 거룩의 현장으로 오라고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셨던 그 한마디를 문장으로 바꾼다고 하면은 그것은 여러분은 주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일 겁니다. 신약 성경이 성전을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건물이 성전이었지만은 신약 성경에 우리들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나타나야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었지만은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은 거짓된 세상의 문화를 붙잡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는 순간 우리는 어느새 강도의 소굴이 되고 어느새 그것은 홍등의 문화에 미쳐가는 그 세상 속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몸된 성전이 어떻게 해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에 미쳐 세상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고쳐나가고 세상을 리더해 나가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우리에게 여전히 홍등의 문화는 우리를 계속해서 공두게 오고 있습니다. 내가 전부인 것처럼,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야 되는 최고인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오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러나 주님과 함께 더불어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늘 고백하면서 우리를 다스려 나가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거룩이나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마음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진솔한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세상을 고쳐나가며 세상을 리더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